세계 뉴스입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10일째 이어진 가운데 어제 플로이드의 첫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수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플로이드의 유족 중 한 명은 주도사를 통해 가해자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앞서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목누르기 체포로 숨졌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어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플로이드의 형제는 뉴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으며 꽃을 든 천여 명의 시위대는 반복적으로 플로이드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편 플로이드의 죽음에 관련된 4명의 경찰관은 해임됐습니다. 특히 플로이드의 복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사망하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은 3급 살인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올해 4월 무역이 지난 1992년 이래 월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수출이 1,513억 달러로 전달인 3월보다 20.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2,007억 달러로 13.7% 줄었습니다. 미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3월과 비교해 32.4% 줄었고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도 37.4% 줄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난달 무역은 중국에서 코로나 발병률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 사태 31주년인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USS 러셀이 타이완 해협에서 정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오늘 미 군함 타이완 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군당국은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함정을 모니터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인근 순찰 등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어제 2년 가까이 역류했던 미국 해군 출신 민간인 마이클 화이트 씨를 석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화이트 씨가 스위스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란 영공을 막 떠났다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가 곧 가족이 있는 미국의 집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외에서 인질로 잡힌 모든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트 씨 석방은 미국에 수감됐던 이란 과학자 시루스 아스가리 씨가 이란으로 송환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두 인질의 석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양측의 인질 석방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중단된 미국 프로농구 NBA가 7월 리그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NBA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31일 경기 재개를 위한 일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30개 팀 중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8개 팀은 이번 시즌에 참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즌 재개에 참여하는 팀은 22개로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머물며 모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즌 재개 후 각 팀은 8경기씩 하게 되며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앞서 NBA는 유타 재즈의 한 선수가 바이러스 양성한 반응을 보이며 3월 11일 이후 중단됐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66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새 14만 명 이상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1일 사망자는 어제보다 1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대체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근 장비 교체는 단순한 유지 보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4일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it remains strong.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한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법무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최근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we've been very flexible and now we're urging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how the same flexibility.
미국이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그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무급 휴직 근로자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미한동맹이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상태가 준비태세와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성을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근 장비 교체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This did not represent a significant upgrade of capabilities. One article said this was an effort to merge the THAAD system with the PAC-3 system. That's not true. These systems require upgrades, just like your computer requires an upgrade every once in a while.
사드 장비 교체가 중대한 성능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번 교체가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 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드 체계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경찰 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확대 구상과 관련해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항구적으로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이 불법 핵실험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북한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4일 핵실험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2021 회계연도와 앞선 모든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이 폭발적인 핵무기 실험의 준비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벤홀렌, 크리스 머피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핵실험 복귀는 냉전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며 모든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을 방사선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의회는 국호권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핵실험 복귀를 촉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나라라며 미국이 그런 나라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2일자에서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음 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 서한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과 함께 지난 20년간 핵실험을 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에 마지막으로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1996년에 모든 형태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대체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요구 등 일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은 끔찍한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s 북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보이며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과 북한 밖의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보뿐이라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정권의 부패,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 인권 침해 등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정부가 필요한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내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And the implicit message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is that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남북 대화 재개와 확대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이 이를 알아채고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번 담화를 통해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price is for South Korea to terminate the activities of peopl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역이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carefully and proceed cautiously.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축소 등 특정한 요구사항을 담은 김여정 제1부부장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는 담화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들을 보존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외부 압박과 메시지에 취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북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하지만 사실상 대북 전단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there are some more fundamental underlying issues. I would argue.
과거 연구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의 영향력이 라디오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다른 정부의 영향력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당국이 이번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요구 등 일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임기가 절반을 지났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과장해 미국과 한국과의 거리를 넓히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의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노선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담화 발표를 통해 미한 양국과의 대화에서 벗어나려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당국을 달래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진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미한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more conservative government in Washington could see that as capitulation.
코스 국장은 보다 보수적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그 같은 조치를 북한에 대한 항복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코스 국장은 이번 담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북한 당국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미북 관계와 관련된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전술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코스 국장은 현재 북한 당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번 담화 발표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에뉴스 지다켬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접경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전단 문제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불종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북한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 늘 해오던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헌법적인 가치하고 충돌되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생각하고 저로서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거론해서 전단 살포를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원천 봉쇄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편의지적 발상이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기본 정신은 남북 합의를 지키는 거고 남북 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군사적인 긴장 구조라는 걸 막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 당국도 방침을 정하는 게 좋고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공의 그 이익을 해서 그런 특정 권리를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게 과연 그 헌법적인 그런 권리 제한을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항이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와 심리가 있겠죠.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는 북한 최대 비판에서부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 소식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 풍선과 조류, 소형 무인기 등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 회원 11명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탈북민단체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는 북한 동포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김씨 일가를 풍자한 만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에서 북한 주민의 관전과 한국 취재진의 참석을 막은 북한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당선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전단 외에도 간단한 생활 필수품이나 1달러짜리 미국 지폐, 먹을 것과 옷까지 소형 라디오, 동영상 등을 담은 USB나 DVD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륨을 넣은 작은 풍선에 전단지 몇 장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한 번에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서해의 조류를 이용해 매달 2회 쌀이 담긴 플라스틱 병 수십 개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전단지를 함께 넣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경기도 파주에서 약 170km 거리인 평양 시내까지 대북 전단 1만 장을 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던 중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띄운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이 13.5mm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껴 대북 전단 날리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겼고 실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단 살포가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경찰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했고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단 살포 등 군사분계선 인근 적대행위 금지를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한 달 뒤인 2018년 5월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의 제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이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의 일부가 한국 땅에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북한으로 날린 대북 전단용 풍선이 경기도 파주와 고향, 동두천 등의 주택과 도로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인 6월 25일 10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으로부터 계속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한국 정부가 또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D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의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상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통과된 결의는 한일 간 균열은 적국들의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원의원 40명은 같은 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열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의 북부사령부는 괌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상정한 요격훈련을 오는 9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해 공군과 우주 자산을 동원하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의 복수의 통합 전투 사령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그랜본 미 하원 의원은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ogue states like North Korea that have the ability or want to have the ability to lob ICBMs to the homeland.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램본 의원은 이날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 MD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적성국들이 미국 체제의 틈을 악용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불량 국가인 북한의 경우 하와이, 알래스카 등 일부 주를 겨냥한 타격 능력을 이미 보유했을지도 모른다는구 지적했습니다. 램본 의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위성, HBTSS 등 우주기반 미사일 감지 능력과 전형역 합동지휘통제, JADC2 능력 구비에 대한 필요성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 작전과장인 그레고리 딜럭 공군중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형역 지휘통제, JADC2에 기반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오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럿 중장은 이번 훈련이 다층 방어를 위한 전략적 본토와 통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실드로 불리는 이 작전 개념은 지난 3월 11일 테런스 오셔너시 국부사령관이 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심해부터 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까지 전 영역에 걸친 다층적 방어를 골자로 합니다. 딜럿 중장은 올해 훈련은 당초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9월로 연기해 알래스카 넬리스 공군기지를 주무대로 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 복수의 통합전투사령부들과의 공조 아래 5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우주자산 등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괌, 하와이 타격 시도 상황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방어도 훈련 내용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ould work ACOM and CENTCOM, UCOM, Guam as you mentioned across the board.
딜럿 중장은 F-35 등 5세대 전투기 탄도 미사일 감지, 추적 임무 외에도 직접적인 요격을 지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사격 훈련도 동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위성 HBTSS의 구비가 중요하다며 향후 통합된 전지구적 감지망을 구비해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생부터 죽음, 즉 모든 과정의 요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 세계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 북한은 100위를 넘어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생존권과 건강권 등 5개 기준으로 평가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특히 아동 인권 환경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매년 전 세계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네덜란드 아동 인권 단체 키즈 라이트 재단. 이 단체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례 아동 인권 지표 2020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82개 나라 아동의 인권 상황을 건강권과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아동 인권 환경 등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조사 대상 182개국 가운데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섯 개 항목 가운데 북한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아동 인권 환경 분야로 1점 만점 가운데 0.357점으로 15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인권 환경 분야는 정부와 민간사회 간 아동 인권을 위한 협력 상황, 아동 분야에 배정된 예산 상황 등을 측정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출산 사망 비율, 출생 시 기대수명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 생존권에서 104위를, 남아와 여아의 학교 교육 기대 연수 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 교육받을 권리에선 14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보호받을 권리 항목으로 0.972점을 받았는데 이 항목은 아동 노동, 출생 등록 현황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받은 순위는 122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11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13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강권과 생존권에서 각각 3위와 10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총점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스위스와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인 차드와 아시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각각 181위와 181위를 기록해 아동 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키즈 라이트 재단의 아동 인권 지표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을 비준하고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18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급한 과제는 북한 내 공존하는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 간 간극을 줄이는 일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결국 시장 경제 외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드류 여 미 가톨릭대학 교수는 최근 아시아 스타디스 리뷰 잡지에 실린 북한 내부의 변화와 연속성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체제 내부에서 정권이 주입시키는 사상과 개인이 갖는 사상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 여 교수는 3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권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통제경제와 장마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경제 간 간극을 줄이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70%라 하고 다른 일부에선 90%까지로 볼 정도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활동은 주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것에만 의존해선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앤드류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장은 번성하는데 정권이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의 발언에 대해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장 경제가 국가 경제 관리 체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VOA에 지난 2003년 북한에서 시장이 합법화됐다며 시장 활동이 불법 활동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화폐개혁이 단행된 데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북한 정부는 시장의 성장과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성장을 용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국가경제관리체계에 공공연하게 통합되지는 않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금융정책이나 법체계, 규제가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시장경제와 통제경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발표 어디에도 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립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최근 북한 정부가 부패 척결을 꾸준히 강조하고 나선 것에 주목하며 국가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시장 활동에 대해 정부가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겁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정권이 최근 시장과 국가의 경제 역량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석좌 교수는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를 국가 관리 체계로 흡수하려는 건 정부가 시장 활동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 정권이 부패라고 지칭하는 건 공무원들이 연루된 시장 활동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그동안 뇌물수수나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민간 부분의 활동을 보호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스테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존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은 시장경제와 통제경제를 양립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정권이 하려는 일과 시장 작동의 원칙 사이에서 생기는 이념적 차이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백 전 연구원은 시장경제가 북한에 기대만큼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 내 이중적인 경제체제의 해법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토지와 농장, 집, 아파트 건물, 공장, 광산 등 북한 내 대부분 자산이 공동 소유 또는 국가 소유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은 국가 자산을 팔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rms, the houses, the apartment buildings.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자산을 팔면 나라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액수의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30년간 중국이 바로 이런 일을 해왔다며 북한도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이 프랑스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모은 증언들과 일화들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트루노스가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은 4일 VOA에 트루노스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장편 콩트르샹 경쟁 부문에 출품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노스는 박유환이라는 9살 소년이 제1 한인 북송 사건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겪는 고문과 귀하 등의 실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I've been working on this film for 10 years and
Shimizu 감독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10년이 걸렸다며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모은 증언들과 일화들을 토대로 가상의 애니메이션 구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인간애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Just wanted to expose the reality happening in North Korea.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박유환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이면서 다른 수감자들까지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겪는 알려지지 않는 잔혹행위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견줄만하다며 트루노스를 통해 북한의 현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화제 장편 콩트르샹 경쟁 부문에는 두 편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총 10개 작품이 올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내 시위 사태를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보도가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연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내 시위 확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위 상황뿐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관련 시위와 러시아, 중국, 이란 당국자들의 비난 성명까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내 시위 상황을 전달하면서 폭압에 동원된 경찰들, 기마경찰의 말발굽 세례 등 폭력성을 부각하고 있고 3일 노동당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비난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취약점을 부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They obviously a deliberate campaign. It serves many different functions to appeal to their allies, Moscow and Beijing, to undermine the U.S. arguments of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점수를 따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며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환상을 깨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소속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분석했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thing that North Korean media puts out when it comes especially to dealing with the United States using the same exact facts pitch it from a different angle to benefit the North Korean narrative. So
같은 사실을 갖고도 북한이 선동하고자 하는 서술에 이야기를 꿰어 맞춘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시위 사태가 북한 입장에서는 거저먹기라며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70년간 적대국인 미국보다 북한이 더 훌륭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점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관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시위 사태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을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동맹은 최근 분석 자료에서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영 매체와 외교관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조지 플로이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으로 그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그레이엄 브루키 디지털 포렌식 랩 국장은 VOA 뉴스센터에 러시아,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가 미국 시위와 관련해 주로 자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적대국이나 경쟁국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더 전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의 한 당국자도 지난 30일 VOA 뉴스센터에 미국의 적들이 자국의 목적에 맞게 이 상황을 악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에게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민간단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각 31일 새벽 3시 한국 내 민간단체 TNKR의 공동대표인 KC 라티크 씨가 자원봉사를 원하는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본부를 둔 TNKR은 북한 난민들을 가르치자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 2013년에 설립됐으며 한국 내 성인 탈북민에게 영어 원어민을 연결해주고 1대1 영어 교육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명의 탈북민이 많게는 9명까지 교사를 직접 골라 영어 시험, 대학교 진학, 연설, 취업 등 필요에 맞는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교육자인 케이시 라티크 대표는 이날 단체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자세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이날 열린 해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IVLP에 대해 라티크 대표는 그동안 해외에서 요청이 많았고 현재 자원봉사자 인력과 기부자 등 단체가 안정을 이룬 만큼 여건이 마련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노력과 실력에 부응하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온 것도 배경이 됐습니다.
We've had some great volunteers who've joined up with us, but I've always had the feeling that we were not really giving them proper credit for the work that they had done.
라티그 대표는 전문 인력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과 직접 만나 이뤄지는 영어 교육, 연설 지도, 교육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이 불가능한 해외 봉사자들은 탈북민 지원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해외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 등 온라인 지원과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입니다. 또 프로젝트 기획이나 모금 활동 역시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만큼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로 이번 기회를 수년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탈북민을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TNKR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이를 시작으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26세 직업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 샌디아 우드 씨는 2018년부터 TNKR의 회원이었는데요. 같은 해 비무장지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우드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저개발 국가들의 모습보다 더 열악한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후 많은 시간을 들여 북한에 대해 공부했고 탈북민들로 관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 씨는 우선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정치범 수용소나 감시와 검열 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TNKR의 봉사자로서 기부, 영어 작문 평가, 컴퓨터 그래픽뿐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주길 원했습니다. 2019년 TNKR과 연계를 시도했던 30세 미국인 학생 셰넌 갤러웨이 씨는 당시에는 해외 봉사자를 찾지 않아 이번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북한도 외부 세계와 다르지 않는 선과 악이 있는 나라며 다른 점은 자유가 있고 없음이라고 말하는 갤러웨이 씨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공중보건에 대한 학위를 마쳐야 하는데요.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갤러웨이 씨는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아예 떠날 계획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를 연구하다 TNKR을 알게 된 갤러웨이 씨는 그러나 TNKR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I want to start off small by helping with celebrating North Koreans either by remembering their birthdays or helping
탈북민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자서전 등을 통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갤러웨이 씨는 그들의 새롭게 시작된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NKR에서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에븐 애플톤 씨는 79세 미국인 여성으로 이날 참여한 봉사자 중 최고령자입니다. 은퇴한 개인 사업가로 현재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애플톤 씨는 2017년부터 이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애플톤 씨는 최근 TNKR의 팬클럽을 시작해 활동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 일했던 애플톤 씨는 이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것과 재정적인 지원 모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두 명의 미국인 여성은 이미 한 팀이 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기술지원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크리스틴 말라리 씨와 레슬리 프레스 씨는 프로젝트 매니저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국제관계학 학위를 갖고 있는 프레스 씨는 수년 동안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단체에도 필요한 만큼 케이시 라티크 대표와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anage a broad range of projects for TNKR, including YouTube videos showcasing speeches and testimonial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website streamlining, security and maintenance, event promotions, book publications, career mentoring, and employment support.
탈북민들의 연설과 증언을 유튜브로 게시하는 일, 사이버 시큐리티, 직업자문, 책 출간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화상 미팅 후 TNKR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역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카메라를 끄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대북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모인 봉사자들에게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I'm not a teacher.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박 씨의 현재 모습으로 향후 자신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6월 5일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합니다. 마샬 플랜은 유럽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의 중공업 기반이 다져졌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경제와 정치 체제가 안정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가자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데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의 3분의 2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곳에 살던 많은 시리아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6.1 전쟁이 끝나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군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점령 직후 이곳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골란고원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이듬해 휴전했고 이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